하기 좋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니엘과 한 가지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고 기도합니다.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진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Daniel was reading the book of Jeremiah and came to understand that the number of years that God has promised is going to be completed. So he knew that the Babylonian captivity will soon end and the Israelites will go back to Jerusalem. He said, the end of desolation of Jerusalem, 70 years. This is what Jeremiah prophesied in his book, chapter 25 and 29. After 70 years, God will send you back to Jerusalem to rebuild the temple. So Daniel understood, because this was B.C. 539, he was taken captive from Jerusalem to Babylon in 605 B.C. It was almost 70 years. And Daniel is now about 90 years old. 70 years has passed. So he must be somewhere around 90 years old and came to understand that the 70 years will be soon completed and God will send us back to Jerusalem. So in verse 3, he says, I decided to pray to God, fasting and asking for mercy with sackcloth and ashes around me. So the question is, what happened to Daniel that made him pray? 왜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그냥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조용해지네요.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팝송이 Sound of Silence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하면 안 되죠. 좀 노이즈를 좀 만들어야 돼요. 여기 계속 소리 나잖아요. 굉장히 좋은 소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노이즈와 함께 밥을 하세요. 자, 사탕 안 먹고 가져왔는데 다니엘이 무엇을 하다가 기도하게 됐습니까? What was he doing when he began to pray? 밥 먹고 있었나요? 짐에 가서 운동하고 있었나요? 주먹이나 손주먹 불병을 올리는 거였어요. 손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대답해도 뭐 하고 있다가 기도하게 됐죠?
Verse 2.
What was he doing? Okay, so what was he doing in verse 2? Okay, what made him perceive that? Was he singing, or was he praying, or was he talking? What? No, no. What made him pray? That was my question. Yes, that's right. Okay, you got it. He was reading God's word. He was reading the book of Jeremiah.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알 텐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보통 우리가 뭐 필요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는 to pray means to ask. 그래서 하나님께 뭐를 구하는 것이 기도는 맞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목사님 여러 번 사용하던 단어가 있죠. 하나님을 밴딩머신처럼 취급해서는 안 돼요. 아, 내가 오늘 뭘 사야 되니까 밴딩머신에 가서 뭐 A4 딱 누르면 근데 결국 떨어지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지만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when we read the Bible, we come to understand what God has promised or what God is going to do.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When you read the Bible, when you read the Word of God, we learn about God. And based on that knowledge, we need to pray.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목사님 설명할 텐데 집에 가서 그게 뭐였는지 물어보세요. 네 가지인데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It is a conversation or communion with God based on our understanding of God through the Bible.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뭐 내가 필요한 거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But that is part of prayer. It's called supplication. We make specific requests. That is called supplication. 간구라고 하죠. 그러나 기도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배우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건데요.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어떤 때는 잘 깨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뭐 특별히 더 많은 기도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잘 안 깨달아지면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So we need to pray based on God's word. That's how it should begin. And at the end of that prayer, we can make specific requests of God about our need, about our neighbor, about the world.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기도한 것. 다니엘은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principle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물론, 네, 식사 기도하는데 뭐 성경 읽고 막 그런 깨닫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밥이 다 식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만 있고 보통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요. 그게 가장 좋은 마음이다라고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말씀을 못 읽고 기도 시작하면 그냥 뭐 기도하세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줍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시작이고 가장 좋은 기도의 훈련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가서 같이 말씀 공부하고 디스커션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 1, 2, 3절을 통해서 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는지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다가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또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과 좋은 시간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자꾸 이쪽만 쳐다보고 이쪽 안 쳐다보면 또 플레임이 들어왔습니다. 이쪽만 쳐다보고 설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모 대통령처럼 도리도리는 잘 못할 것 같고요. 시작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9장은 보면 6장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인 것 같은데요.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기도가 무엇일까 하긴 궁금한데 9장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학자들이 연대를 그리고 뭐 기독교 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9장과 6장을 같은 538년이나 9년 즉 다리오 왕 원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장과 9장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고 어느 것이 먼저인가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저는 읽다가 보니까 9장이 먼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조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세 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 70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7장과 8장은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6장과 9장이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죠. 6장에 나오면 하루에 세 번씩 계속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9장에서 보면 다리오 왕 원년에 주전 539년 혹은 538년에 그 해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그 지종이죠. 중동 지역을 통일한 해인데요. 다니엘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드문 경우였는데 다니엘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다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다 있어서 성경은 굉장히 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때는 굉장히 성경이 귀했고 거의 왕들이나 선지자들 아니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죠. 조그마리고 부피가 크고 그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읽다가 연수를 깨달았다. 그 연수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먼저 레위기 25장 26장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켜라. 그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이 땅에서 형통할 것이지만 안식년은 특별히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6장에 가면 34절 35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안식년이라는 것은 6년 농사 짓고 1년 쉬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다시 비옥하게 되도록 땅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명령하신 것이고 또한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일환으로 모든 소유가 모든 수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6년 짓고 하나 안 지면 손실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 안식년 지키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빼거든요. 이스라엘 어떻게 지키는지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지금 농업을 하는 국가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 식량난이 일어나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몇 달 농사 못 짓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년을 지키려면 물론 하나님이 여섯째 해 두 배로 축복하시겠다. 사실은 세 배였죠. 왜냐하면 여섯째 해, 일곱째 해, 그다음에 여덟째 해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2점 몇 배는 수확을 주셔야 안식년을 지켜도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못하면 너희가 포로가 돼서 이방 땅에 끌려갈 것인데 네, 26장 34절 레위기에 보시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그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이 황무할 동안은 농사를 안 지을 동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포로가 되었습니까? 아까 주전 605년부터 끌려갔다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정이 사울 때부터 시작을 하죠. 주전 1050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1050년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586년을 빼면 어느 정도 되나요? 480년, 470년 되는 것 같죠? 네, 그거를 7로 나눠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70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산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70번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을 한 1년으로 그대로 계산해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25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한대. 그렇죠?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29장 10절에는 70년이 차면, 바벨론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70년 지나면 바벨론이 망하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해가 언제예요? 다리오 왕 원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첫 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다가 그대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바벨론은 70년 후에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돌아가겠구나. 실제로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한 직후에 에스라 1장을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면서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만 돌아간 게 아니라요. 페르시아는 식민지 정책을 다르게 썼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식민지 사람들을 잡아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노예로 들여먹고 그 땅들은 이방 민족들을 섞어서 정체성을 말살하는 게 바벨론의 정책이었는데, 페르시아는 이 식민지 정책이 모든 주민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 정책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는 식민지 주민들을 다 돌려보내라. 페르시아는 훨씬 온건한 식민지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거를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냥 페르시아 왕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러한 정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25장 29장을 읽다가 70년이 차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만간 그 해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539년부터 다니엘은 그 뜻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물론 계속 기도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한 이유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시작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가장 좋은 시작은 말씀을 깨닫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순서를 항상 공식적으로 택하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급하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이 다니엘의 기도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어떻게 아냐고요? 20절, 21절, 23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말씀이 답이 왔다라고 다니엘이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23절 보면 천사 가브리엘에게 와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노라. When you are about to pray to God, God told me to give you this message. So I have come here and I'm telling you what God has told me to tell you. 그래서 그 응답은 20절 이하에 환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였느냐? 언제 천사가 출발했느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출발합니다. 아, 물론 천사가 오면 1초도 안 걸리면 올 수 있지만 다니엘이 기도를 끝날 때까지 19절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를 마치니까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9장 후반절부터 12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과 굉장히 비슷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는가 하는 소리에 다를 수 있죠. 그냥 다니엘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볼 수 있지만 좀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다니엘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다니엘의 기도의 포인트가 뭡니까?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소서예요. 다니엘이 따라갔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에스겔이나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시면 우리가 가서 성전을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이, 이 성전이 황폐한 것을 보소서, 주의 빛을 성소에 비추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돌아가서 성소를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빨리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이미 계획을 하셨지만 뭐를 기다리셨을까? 아마 다니엘의 기도를 기다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속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그렇죠 아멘 하고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성도들이 그 일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그 역사를 재촉한다는 표현이 그런데요. 속히 행하시옵소서, 다니엘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 역사를 추리거할 수 있는,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할 때 무조건 그냥 필요한 것 구하는 것 또 나쁘지는 않습니다. 해야죠, 그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예절을 지키는 기도. 예절을 지킨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뭘 따지시는 분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보고 깨닫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4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ACTS 아시죠? 그 ACTS가 다니엘의 기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조금 이따가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기도를 시작하는데 바로 간구로 안 들어가고 회개로 들어갑니다. 5절부터 15절 상당 부분 기도의 3분의 2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6절 끝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7절에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에게로, 우리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그 대가로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있고 우리에게는 수치가 왔습니다 라면서 반복해서 말하며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이고 또 고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며 자신과 이스라엘을 봉인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 기도 중에 상당히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죠. 아,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끌 잡혀왔습니다.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조상들도 범죄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더 나을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라고 스스로 죄인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한국 뉴스를 들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아, 저 사람들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렇게만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과 우리 동포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며 함께 회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통해서, 모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우리가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7절, 8절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께는 긍휼을 하심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고백이 있는데 감사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ACTS 아시죠? 찬양, 고백 감사 가지고. 그런데 고백은 있는데 감사가 없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이 회개하는 기도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반복해서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이죠. 1부 4장 6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니엘은 감사라는 단어 자체는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계속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용서하시고 돌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감사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10절에서 15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가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아마 읽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이 왜 똑같은 말을 한 서너 번씩 반복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한 줄만 쓰면 되는 거를 지금 한 10절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좀 못된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을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을까? 표현이 그렇죠. 인간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를 네 번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야 그만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아마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아 이게 똑같은 얘기 상관하지? 제가 이렇게 적다 보면 이제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거 아까 한 건데 하다가 하니까 네 번 반복이 돼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듣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만해라. 알았다. 내가 빨리 보내줄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중원부원이 아니고요. 간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개는 사실 간구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응답을 이미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의 근거에서 기도하잖아요.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70년 다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시간 다 됐는데요. 그럼 조금 뻔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이스라엘을 낮춥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그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일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벌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반복하다가 예.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를 그가 언급합니다. 마지막에 15절에 가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죠? 출애굽했을 때는 분명 명성을 얻으셨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7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명성을 얻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명성을 얻으셨나요? 못 얻으셨나요? 여러 번 얻으셨죠? 다니엘을 통해서, 세 친구를 통해서, 세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걸 다 듣고 있었습니다. 6장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왜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지. 나라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뭐죠? 이 사람 이름이 무슨 젤렌스키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사형을 당할 겁니다. 러시아가 만일 우크라이나를 멸망시킨다면 만일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면 대만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다 사형 내지는 어디로 끌려가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언급했는데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아마 페르시아의 정보 시스템이 대단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유대인 다니엘이라는 유대인 총리가 있는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마도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이 그것을 듣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격을 하자 서두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벨사살 왕에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벨구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쓴 그날 저녁에 바벨론이 멸망한 겁니다. 5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와 바벨론의 멸망은 타이밍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가 되어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총리로 남아 있었다고 6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명성은 계속 남아있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다니엘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 사이에 보면 그런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Even though라는 부사인가요? 전치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명성을 얻었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본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6절부터 19절까지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에서 이미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언급한 다니엘은 18절에 다시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는 16절부터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주의 공의를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주의 공의를 따라 징계를 받은 상황이었죠. 다시 주의 공의를 따라 돌려보내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네. 이미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시는 것이 주의 공의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다니엘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따라가 아니라 주의 공의를 따라 약속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이행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를 하면서 그 근거를 하나님의 공의에 두고 있고 그 공의는 긍휼의 조한 공의임을 우리가 18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와 16절 중반에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다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 실현되는 것으로 그가 본 것 같고요. 17절에서 이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개인적 혹은 국가적인 이익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는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위하여 그리고 18절에 가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19절에 가면 주 자신을 위하여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다니엘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서 8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 와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 이름이 9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8장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히스토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그 복수 명사가 쓰일 때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쓰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면 뭐하고 연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역시 장로님 이렇게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아, 언약이 나오겠구나라고 딱 예측을 하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니엘이 바탕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라고 시작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하지 8장까지는 쭉 읽어보세요. 별로 안 읽어보시겠지만 읽어보시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8장, 9장에 들어와서 여호와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지금 다니엘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언약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근거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20절 이하를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에 내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내게 이르렀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서 내가 왔다.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는 이사야의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기도하느냐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우리 기도대로 응답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답도 다 아시겠지만 다른 더 좋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답을 안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분이라는 것.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면 기도 시작했냐 하고 갑자기 우리를 찾아보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기도해야 될 때가 왔는데 왜 기도 안 하고 있지? 계속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도를 시작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니엘이 보여준 기도의 패러다임을 좀 슬라이드를 통해서 간단하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찬양, 회개, 간구라는 포맷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도의 ACTS라는 것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이것을 여기 나오는 영어로 된 단어들은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설명한 건데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네 가지 ACTS를 방향 또는 퍼스펙티브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씩 묶으시면 돼요. 처음에 두 개는 look up이죠. 그 다음에 look in입니다. look down이 아니고 look in인데요. look down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올려다보며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4절에서 한 것이죠.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베푸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회개의 기도를 오래 하죠. 고백인데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꼭 회개할 죄가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고백 그럴 때 이게 뭐 회개할 거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또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 다음에 그런데 저는 부족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고백이에요. 죄를 지어서 이거 회개합니다 그것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부족하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아 오늘 부부싸움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하고 뭐 하다가 뭐가 좀 안 좋아서 제가 마음이 상했는데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 약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시간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look up 하고 look in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려다보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찬양과 고백입니다. 감사와 간구는 두 번째 세트입니다. 이거는 방향이죠. 과거를 보느냐 미래를 보느냐 하는 것이죠. 감사는 뒤를 보면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주신 하나님. 네, 물론 뭐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리면 더 좋겠고요. 구체적인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돌보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건 한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회개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명성을 오늘과 같이 얻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포로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니엘은 감사할 제목이 훨씬 많았겠죠. 총리로서 편하게 살아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총리실에서 자신만 편안하게 사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동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늘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약속하신 기한이 다 차오기 때문에 돌려보내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간구는 앞을 내다보는 것이죠. Look on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또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향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뒤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앞을 바라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구가 물론 제일 길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고백이 훨씬 길었죠. 다니엘의 포인트는 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사실은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연결해 나가면서 고백한 후에 간단하게 간구하고 성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함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다니엘의 비전이었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를 돌려보내시겠구나. 다니엘은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비전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비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를 보는 눈을 갖는 것이 비전입니다. 다니엘은 정확하게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려보내서 성소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언제 성전으로 돌아갈까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었다. 우리가 강변에서 그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도다 라는 고백으로 시편 137편이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 총리로서 자신은 편안하게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호화롭게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돌아가서 성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았고 그것이 다니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떠한 것을 진정한 축복인가를 보는 눈을 가진 이 다니엘의 비전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스테이칼리지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바벨론 페르시아에 두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두고 계시나요?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잘 적용이 됩니다. 미국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아, 물론 미국에 사시는 게 죄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편안하게 사시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인가요? 아니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편하게 지내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여러가지 재난과 전쟁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애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말씀을 근거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도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따라 하실래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만 외우지 마시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깨닫는 믿음은 기도의 열정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고 열정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 구원의 약속, 치유와 회복의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제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이 사태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챕터들을 다 이번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여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대와 중세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모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 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왕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든 약속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매우 답답하지만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확한 타임프레임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전쟁이 8개월 동안 진행이 되면서 우리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정하실 때 끝나게 하실 것이고, 이러한 전쟁을 일으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벌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푸틴이 되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 되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으시죠? 푸틴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도록.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 밑에서 총리로 섬기면서 계속 왕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페이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자신들을 붙잡아 온 적국의 왕이었던 바벨론 왕을 위해서 다니엘은 부지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성이 지금과 같이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말씀을 읽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셨을 것이고,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되는가를 계속 꾸준히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고 시편 1편 3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갖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며 또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교회의 장례를 위해서도 하셔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청빙 절차를 잘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미국과 대한민국 한반도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찬양처럼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모든 죄를 나의 죄로 알고 고백하고 또 한국과 미국의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또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권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바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은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기도하기에 게으르지 않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